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가 택한 족속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택하셨다. 우리말에는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만 원래 원문에는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것이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분위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친절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지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소외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제국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이해할 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쉽게 연결시킵니다만 성경 전체를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항상 그분의 목적이 뒤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공간 속에 심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신약성경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이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일을 교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부르셔서 그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이죠. 이 택한 족속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는 윤리적으로 성결한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해 놓은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의식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의 사욕에 다스림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욕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이 죄의 세력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구별하셨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앞 단락인 1장 마지막,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25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성도들을 태어나게 한 것도 복음이요.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체계 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봉착하게 되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만 연거푸 질문하면 여러분이 봉착하게 되는, 이르게 되는 그 질문들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삶의 세계관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휴일날 쉬셔도 되는데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들이, 대답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대답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질문과 대답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매일 부딪히게 되는,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매일 부딪히게 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로 우리가 회심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과정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가운데 자기 속에 영적인 실력을 쌓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한번 배우고 나면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뿌리 내려져 있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면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삶을 살아간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요. 4절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의 재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의 재료가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주춧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이 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 산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은 돌로 지었어요. 돌로 화려하게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은 산 돌들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특별히 베드로가 산 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산 돌들이라고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구약 성경은 이미 이 돌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은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돌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귀한 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택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소명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마치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돌처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좇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 일부가 되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산 돌을 거부한 것처럼 산 돌들도 거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 핵심은 분명히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따라서 예수를 따라 살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 돌을 거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도 거부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이 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귀한 돌이다. 하나님이 이 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돌들로 만들어진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신전과 우상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 자신을 희생해라.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 가운데 분명히 해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세워지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무거우시죠? 여러분,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에 더욱더 뿌리 내리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로 하여금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더욱더 뿌리 내리고 그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소명을 이제 예수님을 뒤이어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예수님과 너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 신령한 집에서 너희가 드릴 신령한 제사가 있다라고 하죠. 너희가 무엇이라고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도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2장 9절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왕의 제사장직,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왕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황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의 덕을 선전하고 황제가 정복하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황제 숭배에 동원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황제의 덕을 기리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실레온 헤르투마, 황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의 너희가 바로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섬겨야 할 왕은 황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를 그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개인으로서든지 공동체로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제사장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 직무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양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면 너희가 그 노예됨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라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뒷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베드로는 4장 4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자기들처럼 어둠 가운데 가지 않는다고 그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볼 때 발견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최선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왜 이것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는요, 반드시 다른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희생할 때, 적어도 우리가 내려놓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에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부러워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때, 사람들은 그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인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는데 왜 복 있는 자일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서울교회가 붙잡고 있는 말씀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쉬운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수치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은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복음은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전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너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적 소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 예식을 집전함으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는 삶의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기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로 번역된 말, 제가 지난주에 이 단어는 삶의 방식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선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선한 삶의 방식, 아름다운 삶의 방식,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도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선한 삶을 보고, 너희의 그 매력적인 삶을 보고 너희를 악행하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비방하지만 결국에는 너희의 삶에 대해서 끌리게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적인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방인들도 인정케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허무감을 벗어나지도 못하고요. 가족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맞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순간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거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한단 말이죠.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것이 악이라도 저질러서 악이 다가올 때 악으로 그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선을 행하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해답인가 그들이 질문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1장 13절 이하에서 1장 마지막까지 이 삶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 거룩한 삶, 아까 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마치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 신전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와 동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예배예요. 이 공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가 예배의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제사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 우리가 드려야 될 몸,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부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거기에서 왕의 제사장으로 선포함으로써 승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불신자들보다 못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너희 사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라도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나 혼자서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삶의 방식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신전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엄난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함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외적인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장 23절에 의하면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무엇으로부터 태어났다고요? 썩어질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세기 사람들은 주인이 종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가보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 공동체를 마련하시고 그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과 정결치 못한 여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어떻게 저러한 사람들과 이웃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모두가 삶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에 와 보기만 해도 이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 가운데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초월적인 대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집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앓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보기에는 멀쩡하신 분인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고 대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어디에 가서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가 그러한 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사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제사장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품기 위해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나의 삶의 스타일, 그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기 삶의 스타일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제사장 공동체는, 왕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초월적인 무언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초월성을, 그 종교의 신비함을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종교적인 상징물, 거룩한 예배당,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왕의 제사장의 역할은,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초월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포된다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준 천주교 신자가 한 분 계십니다. 교황입니다. 교황이 처음 교황의 임명되었을 때 작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교황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은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작은 차를 타고 낮은 자를 위한 낮은 자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였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황이 쇼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교황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저분이 큰 차 타려고 교황 된 건 아니구나. 적어도 저분이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초월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작은 차를 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일상적인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것은 내재적인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불신자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삶, 매력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서울교회가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순례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천국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향한 순례는 동시에 일상을 향한 순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천국의 순례자냐? 일상으로의 순례자가 진정한 천국의 순례자다. 일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하나님의 덕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이러한 천국으로 향하는 일상의 순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